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된 자였고 우리는 다 죽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또 살인자와 또 가늠자와 같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이 자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태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또 만족시켜 주시는 또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또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 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부터 16절 6장 12절부터 16절 12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로 갑니다. 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3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새우구이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우구이 축제를 맞아서 또 많은 또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그 중에 몇 분은 또 다른 분들을 또 초대해서 같이 참석을 했죠.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서야 목사님의 의중을 알겠다고 이 새우구이는 새로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그 앞에서 아,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나라는 생각을 속에서 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몇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우구이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쭉 봐왔고 이제 호세아서를 마쳤죠. 호세아서를 마쳐서 이제 다음 우리가 생각할 성경을 우리가 이제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듣는다고 여러분 듣는 대로 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책을 히브리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잠시 히브리서를 조금 나름대로 조금 더 준비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이번 주는 조금 다른 본문을 잡아서 우리가 조금 그냥 환기시키는 의미로 다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자 이 사무엘 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일화가 나와 있죠. 어떠면서는 이 다윗과 그 아내 미갈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재밌는 사건인데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춤추며 또 뛰놉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미갈이 가지는 반응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뛰놀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 회막 가운데 지성소를 두고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모셔다 두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룩한 곳이고 죄인된 자가 함부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어떤 상징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과거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은 패하고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고 거기 다곤신과 함께 놓였을 때그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 부서지죠.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오는 중에 웃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법궤 이 소가 뛰노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에다가 손을 대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일을 두고 이 모세가 두려워해서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둡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됐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치 임재가 그에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윗은 아마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춤추며 뛰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여기 미갈이 업신여기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미갈이 상당히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의 신분과 체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서 지금 미갈이 그 일들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답변이 뭡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 전 구절에 계집의 종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라는 그것과 대조되는 의미이죠. 이 다윗은 이 행동을 한 것이 어떤 한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집중하고 또 그 앞에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고 또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우리의 방해거리, 우리의 장애물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와 더불어서 더 큰 장애물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자존심 또는 나의 체면,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까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람데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코람데오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동시에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의 이 행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다윗의 당연한 반응으로 하고 있는 거죠. 21절 하반절에 보시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행하신 그 역사와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한 다윗의 당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우리는 과거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쫓기는 인생이었고 사울로부터 또는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또 구원하여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다윗은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반응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어쩌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 금요찬양 예배, 예배로서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7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겨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멸할 것을 먼저 명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희의 예물과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도 보면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리고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18절에도 가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다윗의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는 다윗에 비해서 너무 예배 드릴 때 좀 점잖은 것 같아요. 다 양반이시라서 그런지 체면과 앞에서 찬양팀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박수 치고 뭐 손 들고 하자 그래도 끄떡없이 조용하게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찬양과 예배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꼭 우리가 뭐 손을 높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우상을 파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우상을 파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옳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장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되게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설명하고 그들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가령 이런 거죠. 건강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 건강은 아프지 않은 것, 가장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옳게 쉽게 이해하기 쉬운 거죠. 행복이란 무엇이냐? 슬프지 않은 것,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 우상과의 구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상을 분명하게 파하고 다 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호세아서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거기에 바알도 함께 겸하여 섬겨서 결국 바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바알이 되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결과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이 우상의 기원은 인간의 종교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지는 나약함, 연약함, 한계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은 언제든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 있고 능력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에게 나의 필요와 소원을 구할 수 있도록 나의 바램들을 투영하는 대상이 바로 이 우상들이 되는 것이죠. 나의 소원과 바램들을 이루어질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우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보면 인간의 부패하고 썩은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을 보면 상당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실 상식 밖의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신명기 12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꺼리고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들은 부패한 마음으로 신을 만들었고 또 그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상에 불과하지 그 대상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발언하고 메시지를 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원하는 신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이 가장 신이 원할 것 같은 가장 진지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 신에게 드리는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낸 것이 고작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버리는 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인간 안에서 가장 진지하게 만들어내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음란한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부패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발언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반응할 따름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를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와서 복종하고 항복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기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쁨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과의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 중에 그 설교가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 근래에는 상당히 예배를 설교 위주가 아니라 찬양 위주로 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설교 위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찬양 위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더 좋아 보이십니까? 가령 뭐 열린 예배도 한때 유행했었지만 찬양이 중심이 되고 또뭐 비냐드 운동 들어보셨어요? 바이냐드 운동 또는 뭐 찬양 예배도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위주가 되고 찬양만 돌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가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만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상은 발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소원과 내용과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안에서도 우상숭배를 하는 그 현장 안에서도 거기서도 찬양이 있고 거기서도 고백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성과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의 기쁨과 어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내 쪽에서의 일방적인 고백과 어떤 찬양으로만 이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경배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위엄과 계획과 뜻과 일하심이 선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하심에 우리는 항복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만약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와 메시지의 전달이 결여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자칫 다 제각기에 하나님을 제각기 이해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뜻에 맞춰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은 우상에 가까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제각기 자기가 만든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합당한 반응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예배이죠. 그 분명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또는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공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동체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 위하여서 이러한 공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설교 위주의 예배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는 우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결여되고 그저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학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령 종종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오지 않고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자신의 기호와 기준에 따라 예배를 선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가 내 만족과 내 기쁨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생명의 삶 큐티를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그 보좌 앞에 장로들, 24장로들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된 그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죠. 11절, 12절은 천사가 찬양합니다.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러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상의 보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천상에 있는 모든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 찬양 중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그 가사를 쓰고 있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찬양은 정말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리겠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에도 그 주일날 아무리 화창한 날씨이고 정말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도 아무리 하루를 살고 피곤하고 또 쉬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확인하고 기쁘게 항복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라는 그 고백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점차 알게 모르게 우상화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예배를 합니다. 인간은 신을 생각할 때 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존재로 느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우는 두려움과 인간이 신을 향하여서 가지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신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은 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신이 힘은 가지고 있으나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면에서 인간은 그 신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든지 그 신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일반 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높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높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100%, 200% 항복하는 의미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실패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또 그와 같은 과오를 범치 말아야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배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미를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금요일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가 내일 모레 드려지는 매주마다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상당히 내 위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예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